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지난 1일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의 시점과 방식의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이스라엘 정치권 원로들이 핵시설 공격론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후드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왜 공격하지 않냐는 여론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밝히고 아마도 관련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군사시설을 상징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도 지금 당장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다음날인 5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베네트 전 총리는 아울러 핵시설 공격을 반대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보복 행동은 비례적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관해 베네트 전 총리는 비례적 방식이란 게 무슨 뜻일까 보자면서 이란은 3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이란의 촉수들인 헤즈볼라,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 등이 벌여온 대이스라엘 공격 행위들을 나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맞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란 지도부를 공격하며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이란 정권의 주요 경제적 이해관계 시설들을 타격해야 한다고 베네트 전 총리는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미국에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이 취할 행동에 관해 중대한 타격이 될 거라고 지난 4일 CNN 방송에 밝히면서 핵시설 공격 옵션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서부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석유시설 공격도 가능한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이 조만간 이란 석유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흐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부 장관은 6일 주요 석유 터미널이 있는 카르그 섬을 방문해 해군 지휘부와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석유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에 원유를 대량 밀수출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란은 자동 선박 추적 장치를 끄거나 화물 서류를 위조하고 다른 나라 국기를 선박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감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유를 유조선에 실은 뒤에 해상에서 중국 배와 접촉해 전달하는 방식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타임즈는 노후화된 유조선 두 척이 최근 걸프 해역에서 나란히 서서 원유를 옮기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며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나온 유조선 가운데 하나는 제재 대상인 포춘 갤럭시호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외에 등록한 유령선단 유조선 400척도 이 같은 밀거래에 동원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 신문에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거래 과정에서 원유 해상 유출 사고도 적잖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의 회원인 주요 산유국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원유 수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6일 분리주의 단체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가 일어나 중국인 기술자 2명이 숨졌습니다. 발로치스탄 인근 해안의 카라치 국제공항 가까이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현지 경찰은 성명을 통해 초기 정보에 의하면 유조차 한 대에서 화재가 일어나 다른 여러 차량들로 불길이 번지면서 부수적인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야간 연설을 통해 오늘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가 군사행동을 시작한 지 두 달이 되는 날이라고 밝히고 이는 전쟁의 중요 단계로 전반적인 노력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아침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의 박영섭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러시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군수품과 무인기를 제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즉각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관한 새로운 5개년 계획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협정 첫 해인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은 2025년에 비해서 8.3%가 인상됩니다. 오늘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밤에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영상 14도, 최고기온은 영상 13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격적인 핵 위협 발언에 대응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4일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한 군사동맹이 핵 수준으로 성장해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러시아 외무부의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른 한국의 오랜 의무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기존 확장 억제 체제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 동원에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더욱 공격적인 수사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으며 미국은 전략 자산 배치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탁상 훈련을 확대해 확장 억제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2일 성명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한국 정부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 수준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부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는 발언을 강력히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한 미한일의 핵게임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 안보에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는 도발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과 이란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군수품과 무인 항공기를 제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그런 지원을 즉각 중단할 걸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는 3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조장하고 이를 연장하는 모든 이들을 규탄한다며 북한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나토는 북한과 이란이 군수품과 무인 항공기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러시아에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국도 이른바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통해 러시아의 국방 부문에 무기 부품과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자 이전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략의 결정적인 조력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돕는 어떤 형태의 지원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또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러시아에 전례 없는 비용을 부과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전쟁 기기에 대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제재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체제를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은 러시아가 전차 부대를 재건하고 미사일을 제조하며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신임 나토 사무총장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이번 성명은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고 국제법은 우크라이나의 편에 있다며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First of all, Ukraine obviously has the right to defend itself. And international law here is on the side of Ukraine.
또한 위터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과 양자 안보 협정 그리고 교육 훈련을 위한 새 나토 사령부 구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제 미사일과 드론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격추 작전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서방국들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관한 새로운 5개년 계획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가 양국 모두의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4일 2026년 이후 5년 동안 적용될 제12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문안에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8차례의 협의 끝에 새로운 5개년 SMA 문안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협정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며 미한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953년부터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 되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이 적용되는 첫 해인 2026년 분담금이 2025년에 비해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의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며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유, 군사 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 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이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함에 따라 이번 협정은 이를 이어받아 적용됩니다. 제11차 SMA에 따라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이후 2025년까지는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키로 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4월부터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과 이태우 한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진행한 협상 끝에 약 5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새 협정문은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군 주둔에 필요한 기지 건설, 현지 노동자 급여, 물류 지원 등의 비용을 부담해 왔으며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타결한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양측 모두의 합리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번 합의가 무효화되고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재협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미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가들이 합리적이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원했으며 이번 합의가 그 기대에 부응했다는 설명입니다.
The U.S. negotiators wanted a reasonable and mutually agreeable arrangement.
벤의 선임 연구원은 얼마나 적절하고 충분한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없다며 한국과 미국은 점진적인 조정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이 약 8% 인상된 것에 대해선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양국 간 분담 비율이 보다 균형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이번 합의를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I do think that since they reached an agreement, that both sides have to believe it's a win-win and that it's mutually beneficial.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 측에서는 상당한 인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미국 정치 지도자들과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쪽에 유리하기보다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합의된 12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인상해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만큼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주 등과 미한 연합방위 태세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런 평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부담할 재정적 몫은 이미 정해졌다는 설명입니다.
Totally agree with that. That's a very good analysis. That what we're doing now, regardless of who wins the presidential election.
그러나 한국에선 SMA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미국에선 행정부 차원의 협정인 만큼 이론적으로는 미 대통령이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합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무부 출신인 토마스 싱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이번 합의가 한국의 분담금을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고 급격한 분담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까지 도입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싱킨 국장은 매년 조정되는 한국의 분담금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던 이전 방식이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식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could say, well, you know, the previous method which tied increases to
싱킨 국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과 관계없이 연간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설정한 점을 지적하며 미국 입장에선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 미국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이번 협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미국에 엄청나게 유리한 협정이 아닌 이상 재정적 문제뿐 아니라 상징성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에 쉽게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we would postulate a Trump administration, then I think it will be revisited. In fact,
싱킨 국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 대신 한국의 국방 예산에 연동하는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협정이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협정 서명을 비롯해 두 차례 SMA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로버트 레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이번 합의를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정하고 내구성 있는 합의라고 평가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 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번 SMA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를 우회하기 위해 1년 일찍 체결한 합의로 인식한다면 이 합의를 무효화하고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재협상하려는 추가 동기가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군의 날에 처음 공개한 현무5 미사일이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전술핵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래식 탄두로는 최고 수준이지만 핵무기와는 위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3일 BOAY 전화통화에서 현무5의 탄두는 재래식 탄두 중에서 최상위급일 것이라며 우리의 MOP, 대형 관통폭탄과 같은 재래식 탄두 범주에 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MOP는 지하 깊숙한 곳의 단단한 벙커나 터널 안의 적 대량살상무기의 접근에 파괴하는 어렵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무기체계입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현무5의 탄두를 전술핵이나 저위력 핵탄두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며 매우 큰 재래식 폭발력을 갖고 있지만 전술핵과 같은 폭발 효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위력이 적은 핵탄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Its warhead is probably at the top end of conventional warheads in most inventories. It would probably be considered.
재래식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5는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체랑 텔에 장착된 원통형 발사관 형태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국군 관계자는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통상 탄도미사일이 탄두 중량이 1톤 수준인데 비해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배에 달해 재래식 무기로는 최강급 파괴력을 지녔으며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현무5를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해 전술핵 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이라며 쓸모없이 몸짓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현무5를 실은 이동식 발사차량을 기형 달구지라고 조롱하며 크기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우리 방사포 한 대의 투발 능력은 재래식 탄두의 폭약량로 환산하면 900톤의 폭발력과 맞먹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탄두의 중량을 늘려도 전술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현무5의 폭발력이 전술핵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진단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Y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표준 핵무기는 대략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사용한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정도의 위력이라며 8톤인 현무5는 훨씬 위력이 작아 폭발력은 핵무기보다 1,000배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Let's compare for the U.S. the standard nuclear weapon is roughly the range of what the U.S. used against Japan.
이어 전술핵에 비해 현무5의 폭발력은 훨씬 적다면서 폭발력을 논할 때는 그 효과가 미치는 거리를 기준으로 보는데 현무5의 폭발력이 전술핵 무기의 약 1,000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하면 그 영향 반경은 핵무기보다 8에서 10배 작은 범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무5가 전술핵에 버금간다는 표현은 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도 최첨단의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라 할지라도 핵무기와는 여전히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still a categorical difference between nuclear weapons and even the most advanced and most powerful conventional weapons.
전문가들은 현무5가 실전에선 북한의 주요 군사 자원을 보관한 지하 시설 등을 파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현무5는 대부분의 지하 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하 80에서 100m 깊이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출입구는 폐쇄할 수는 있어도 지하시설 전체를 파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use the Hyunmoo-5 against most underground facilities, it's going to destroy them.
이어 정말 깊은 지하시설은 재래식 정밀 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핵무기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깊은 지하 벙커는 북한에 많지 않을 것이며 많아야 5개에서 10개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을 보관하는 지하시설을 파괴하려 할 때 현무5는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현무5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은 의심되는 지하터널 입구 몇 곳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등 주요 군사 자원을 수많은 지하터널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하 벙커 자체를 파괴하지 못하더라도 출입구를 파괴해 무력화하는 데 현무5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What would be most effective would be to rubbleizing some of the suspected entry points to some of the adits.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실제 전쟁 상황에서 현무5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이 저장된 지하시설을 노릴 것이라며 관건은 이런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역량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스 선임연구원은 문제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이 저장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성과 기타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challenge will be whether or not South Korea has the satellite and other intelligence to tell South Korea.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역이만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는 지하시설망이 광범위하게 구축돼 있다면서 모든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목표물을 노릴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중요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휘 통제, 정보 자산, 발사 시스템 등 주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정찰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So it's critical that intelligence analysis be conducted to determine where the high value targets are. The high value targets for command and control.
맥스웰 부대표는 따라서 현무5 같은 무기체계를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효과적인 목표물 조준에 필요한 정보 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하마스의 무기 시스템에서 북한의 영향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북한제 무기에서부터 미사일 기술, 그리고 복잡한 땅굴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중동 분쟁의 배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정황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가자전쟁 발발 1년을 맞아서 중동 전선에서 드러나는 북한의 흔적을 조명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는 약 8,000km에 달합니다. 양국 간 직항로가 있다면 12시간이 넘게 비행해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북한에서 제조된 대인 살상 무기인 F7을 사용했습니다. BOA는 지난해 12월 현지 취재를 통해 하마스 은신처에서 수거된 다량의 F7을 확인했으며 하마스가 이를 대전차 로켓으로 개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 당국자는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은신처를 급습할 때마다 이런 무기가 계속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북한의 흔적이 포착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북한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북한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지문이 여기저기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탄도미사일과 땅굴입니다. 올해 초 BOA는 외교 소식통을 통해 예멘 후티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후 요격된 미사일 파편에서 한글이 발견된 사진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통치하던 가자지구에는 약 500km에 달하는 복잡한 땅굴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지면 아래에서 여러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차량도 이동할 수 있도록 폭 3m로 설계돼 있습니다. 전쟁 발발 약 2개월 후 이스라엘군 데이비드 바루치 대변인은 BOA와 만나 가자지구의 땅굴에 대해 수준이 높고 차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며 이 땅굴들이 도시 간 운송을 돕는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길 바랐으나 현재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The tunnels themselves though are quite impressive. We joke in Israel that we could have used some of the people.
이처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최초 공격할 당시 북한의 관여는 주로 소형 재래식 무기에 국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격화시키고 주변의 다른 무장단체들이 개입함에 따라 북한의 흔적은 탄도미사일과 땅굴 같은 더 복잡한 군사장비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번 전쟁에 대한 북한의 개입 수준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동 분쟁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벌어졌지만 이후 예멘 후티반군과 이스라엘,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 약 110발의 탄도미사일과 30발의 순항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으며 지난 1일에는 그보다 더 많은 180발의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북한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전문가인 탈 인바르 전 이스라엘 피셔 항공우주전략연구소 소장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중 상당수가 북한의 화성 7형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샤하브 3이라며 이 미사일의 액체 추진 기술이 북한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remember that the basic Shahab 3 is actually Hwasong 7.
또한 에마드와 가드르 미사일 역시 이란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기원은 북한이라며 북한과의 기술적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마드와 가드르는 샤하브 3의 개량형으로 이란은 최근 이들 미사일을 사용해 두 차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사거리가 1700에서 1950k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인바르전 소장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7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한 끝에 퇴역한 화성 10형의 변형인 호람샤르가 이란에서 매우 성공적인 미사일로 발전했다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무기체계에 여전히 북한의 기술적 영향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바르전 소장은 미사일의 수량 측면에서 현재로선 이란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러시아의 사례를 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Russia is sophisticated and advanced in technology, and this is of course true. But we can see this.
정교하고 진보된 군사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가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을 구매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탄도 미사일은 포탄과 달리 제작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소모전이 벌어진다면 이란도 북한과 비슷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내며 북한의 무기 거래를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BOE에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획득하게 된 배경은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북한으로부터 노동미사일 약 200기를 구매한 것에 있다며 이후 이란이 북한에 요청해 자국 내 미사일 생산 시설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그렇게 만든 미사일은 샤하브 3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상 노동 미사일에 페르시아어 문자를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ooking back to history, the way the Iranians got this missile was the North Koreans sold them a bunch of nodongs.
백돌 교수는 또한 이란이 가장 최근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했던 미사일에서 실제로 극초음속이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란이 그런 미사일을 구매한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기술력이 부족한 이란이 자체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조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이란은 아마도 러시아나 중국, 북한 중 하나로부터 기술을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이 중 북한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며 북한 미사일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땅굴 기술이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분쟁에서 북한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의 지상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이 지하 터널, 즉 땅굴을 급습해 헤즈볼라 조직원을 사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땅굴이 북한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합니다. 헤즈볼라는 이 땅굴을 통해 이란산 무기를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교수는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헤즈볼라가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이란의 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땅굴을 건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2006년 헤즈볼라와 전쟁 중 처음으로 이 땅굴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더 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두 번째 땅굴에 대비해 준비해왔다고 백돌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But the bottom line is they paid North Korea to build that tunnel system. North Korea has built the first tunnel system for them back.
백돌 교수는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언덕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최근 뉴스 보도에 대해 이는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땅굴을 파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무기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 수위 또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일 BOE에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동안 북한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며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초기에 몇 차례 있었을 뿐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cognize that Israel has not chosen to highlight North Korea very much.
이어 미국도 북한과의 연관성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북한이 이스라엘 국민에게 미친 영향과 이번 전쟁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 사상자를 늘리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미국이 명확히 밝혀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베넷 선임연구원은 전쟁이 확전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공격으로 진행될 경우 사람들은 하마스, 후티 반군, 헤즈볼라, 이란에 북한이 제공한 것들에 대해 더 크게 우려할 것이고 이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북한이 이번 중동 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도 서방 국가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바르전 소장은 북한이 이스라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 기술을 확산시킨 주범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pose some threats to Israel. And don't forget that North Korea was
그러면서 비록 북한이 이스라엘의 적국은 아니지만 중동 지역에서 북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동에서 북한제 무기나 기술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 책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VOA 보도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를 복원하는 정황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기존 초소를 복원하고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등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초소가 신축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강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비무장지대 DMZ 북측 지역에 50에서 60m 간격으로 건물이 들어선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말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사진으로 임진강변에 바로 접한 위치에 있는 경계초소에 윤곽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이 초소는 불과 3년 전까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VOA가 2017년부터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019년과 2021년의 위성사진에서는 해당 부지에 건물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에 위성사진에서는 부지가 확장되고 건물이 재건되는 등 초소가 복원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들을 철거했습니다. 당시 11개 시범 철수 대상 GP 중 1개를 제외한 10개 GP가 폭파 방식으로 파괴됐고 이후 한국 측 검증반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GP 철거를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복원에 나섰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폭파된 감시초소에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병력을 투입했으며 중화기를 반입하는 등 복원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복원 움직임이 포착된 초소가 2018년에 폭파된 10개 감시초소 중 일부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기존 초소의 복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초소를 신축하는 등 DMZ 내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촬영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임진강변을 따라 이어진 도로에 초소 부지나 건물의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5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듯 집안이 파인 흔적과 함께 50m 간격으로 경계 초소 3개가 잇따라 들어선 모습이 선명하게 확인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초소와 연결된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건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7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임진강변을 따라 연결된 주도로에 경계초소가 조성돼 있었으나 올해 5월에 촬영된 사진에서는 초소 뒤편에 주도로와 폭이 비슷한 새로운 도로가 건설된 것이 식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북한 국방성이 군사 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일치하는 움직임입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4일 VOA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왔으며 GP 복원과 중화기 재배치는 한국을 위협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분명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소유 부지에서 대규모 정지 작업을 진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건물 신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근 현장에서 눈에 띄는 다른 작업들과 맞물려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지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개성공단 북부 지대의 한 지점입니다.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따르면 4일 촬영된 이 지역에서는 이전까지 녹지로 덮여있던 부분이 밝은 흙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곳에 있던 나무와 풀, 바위 등이 인위적으로 제거됐음을 의미합니다. 정지작업이 이뤄진 구역은 한국기업 4곳 소유의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2020년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약 4만 3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5개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이곳은 한미 스위스 광학, 한국 백신, BH, 유레카 등 4개 한국 회사가 소유한 부지로 해당 기업들은 공단 폐쇄 전 분양을 받았으나 사업체 운영이나 공장 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지 작업은 불과 며칠 사이에 완료됐습니다. 9월 25일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수풀로 가득했으나 9월 30일에는 일부 숲만 남겨두고 대부분 정리됐으며 10월 4일에는 건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6월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한국기업 동원 FNB 소유 부지에 가로 5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을 신축 중이란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달부터 완전한 형태를 갖췄는데 개성공단 내에서 새로운 건물이 그것도 한국기업 소유 부지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정지작업 또한 당시 신축 과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건물 건설을 위한 작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개성공단에서는 다양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BOE는 지난달 북한이 개성공단 도로에서 횡단보도 21곳을 새롭게 도색하는 등 도로 재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개성 쪽 기존 출입구를 철거한 후 새로운 형태로 재건했으며 출입시설 외곽 지역에는 가로 37m, 세로 22m 크기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 내 최소 3개 부지에서 수풀이 정리되고 각종 건축 폐기물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개성공단에서 이번에는 보강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개성공단의 본격적인 재가동 준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달 BOA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의 여러 변화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미 개성공단에 공장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공장을 짓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재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I wouldn't be surprised because given the kind of rural development policy that Kim Jong-un's been push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late last year.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매년 20개 시와 군에 10년간 현대적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지방발전 정책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2005년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으며 최대 5만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120여 개 한국 기업이 운영됐으나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이후 한국 정부는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을 동결하고 2020년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인권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는 한국의 여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정보 유입과 탈북민 지원, 문화 행사를 통한 북한 인권 문제 제기 활동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은 3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 관련 교육, 탈북민 재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내 단체 5곳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북한인권증진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북한인권법 강화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은 차세대 인권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회의와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 행사를 통한 북한 인권 증진 활동도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제민주주의 허브는 탈북민과 한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음악회를 열어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북한 야구협회는 탈북 청소년들의 미국 경험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의 탈북 청소년들로 구성된 챌린저스 야구단은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해 뉴욕 UN 본부를 견학하고 워싱턴에서 한국계 하원의원들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고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인권재단은 이 밖에 5개의 단체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재단의 이성민 한반도 담당 국장은 이번 지원금은 한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이번 지원이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모든 북한 주민이 마침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과 존중을 누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재단은 지난 15년 동안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 기술, 인맥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요코다 메구미를 포함한 일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락사무소가 오히려 납북자 귀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규, 이은경 기자의 대담으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최근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4일 도쿄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일명 구출회가 주최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를 비롯해서 여러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구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납북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또 가족회 대표인 요코다 타쿠야 씨가 반대 목소리를 주도를 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이시바 총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서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타쿠야 씨는 이 연락사무소 설치 계획이 북한의 정치 체제를 고려했을 때 무의미하고 오히려 북한이 시간을 끌고 방해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일본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납치 피해자 전원의 즉각적인 귀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구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시바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평양과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협상의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시바 총리는 총리로 선출되기 전부터 이 같은 정책을 강조해 왔고요. 또 과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이 사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납북자 가족들은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족회와 구출회는 북한 정권이 연락사무소 운영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를 통해 시간을 끌거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와 구출회는 일본과 북한 간 정상회담을 통한 직접적인 해결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네. 이시바 총리가 과거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32년 전에 북한 김일성 주석의 80세 생일을 맞아서 축하 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시바 총리는 북한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을 알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이런 방문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메구미 씨가 최근 60세 생일을 맞았다고요?
네, 메구미 씨는 1964년생인데요. 10월 5일 6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는 딸과 반드시 재회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타쿠야 씨는 지난 4월 BOA 인터뷰에서도 메구미 씨가 돌아온다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포옹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영교, 이은경 기자와 함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구상안에 대한 일본 납북자 가족들의 반응 알아봤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영상 14도, 최고 기온은 영상 13도에서 24도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남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전에 맑습니다. 평양 오전에 맑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2도, 안주 최저 9도, 최고 22도, 남포 오전에는 맑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2도,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는 최저 8도에서 최고 22도, 수풍 최저 6도, 최고 20도, 강계 오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9도,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해주와 용현은 하루 종일 맑습니다. 해주는 최저 12도, 최고 23도, 용현 최저 9도, 최고 22도, 개성 최저 11도, 최고 24도, 사리원 최저 9도, 최고 22도, 신계는 최저 9도에서 최고는 2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13도, 최고 15도, 장진 최저 5도, 최고 14도, 회산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8도, 원산 최저 13도, 최고 19도, 평양, 평강 최저 8도, 최고 21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6도, 최고 19도, 선봉 최저 5도, 최고 19도, 삼주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3도.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는 오전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 먼바다 오전 1에서 3m, 오후에는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서해 물결 앞바다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8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영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지난 1일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시점과 방식의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이스라엘 정치권 원로들이 핵시설 공격론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후드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4일자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왜 공격하지 않냐는 여론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밝히고 아마도 관련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군사시설을 상징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도 지금 당장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다음날인 5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베네트 전 총리는 아울러 핵시설 공격을 반대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보복은 비례적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관해 베네트 전 총리는 비례적 방식이 무슨 뜻일까 보자면서 이란은 30년 넘도록 이스라엘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이란의 촉수인 헤즈볼라,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 등이 벌여온 대이스라엘 공격 행위들을 나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맞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란 지도부를 공격하며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이란 정권의 주요 경제적 이해관계 시설을 타격해야 한다고 베네트 전 총리는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미국에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이 취할 행동에 관해 중대한 타격이 될 거라고 지난 4일 CNN에 밝히면서 핵시설 공격을 옵션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서부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석유시설 공격도 가능한 옵션으로 거론됩니다.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이 조만간 이란 석유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흐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부장관은 6일 주요 석유터미널이 있는 카르그 섬을 방문해 해군 지휘부와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석유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터미널은 원유 2,30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량의 대부분이 해당 터미널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 이란에 강력 대응할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이스라엘이 7개 전선에서 문명 세계를 겨냥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개 전선은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예멘 그리고 이란을 가리킵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에 원유를 대량 밀수출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란은 자동 선박 추적 장치를 끄거나 화물 서류를 위조하고 다른 나라 국기를 선박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감시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유를 유조선에 실은 뒤 해상에서 중국 배와 접촉해 전달하는 방식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타임스는 노후화된 유조선 두 척이 걸프 해역에서 나란히 서서 원유를 옮기는 장면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나온 유조선 가운데 하나는 제재 대상인 포춘 갤럭시호라고 밝혔습니다. 국외에 등록한 유령선단 유조선 400척도 밀거래에 동원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거래 과정에서 원유 해상 유출 사고도 적잖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의 회원인 주요 산유국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은 원유 수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의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이란의 주요 고객이 됐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6일 분리주의 단체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가 일어나 중국인 기술자 2명이 숨졌습니다. 발로치스탄 인근 해안의 카라치 국제공항 가까이서 이날밤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현지 경찰은 성명을 통해 초기 정보에 따르면 유조차 한 대에서 화재가 일어나 다른 여러 차량들로 불길이 번지면서 부수적인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야간 연설을 통해 오늘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한 지 두 달이 되는 날이라고 밝히고 이는 전쟁의 중요한 단계로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노력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